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6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8면 어간에 있습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림에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성막을 제작하는 것과 관련된 말씀을 몇 차례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함께 동참시키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하고 영광된 일에 자기 백성을 참여케 함으로 인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헌신케 함으로 인하여서 재차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확인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거룩하고 복된 일에 자기 백성이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독려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제작과 관련하여서 주시는 명령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출애굽기 35장 5절에서 말씀하는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여 마음에 원하는 대로 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막 제작에 필요한 재료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너희 마음에 원하여 기쁘게 드리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선을 긋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하신 대로 마음에 감동하여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또 그 드림은 너무나 풍성하여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성막을 제작하는 데에 쓰기에 넉넉할 정도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명령과 또 그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연관시켜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은 무엇이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헌신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헌신의 연계성을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같은 내용을 좀 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소유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이 조건까지 붙이십니다. 마음에 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조건까지 달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제작에 필요한 재료를 받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백성 가운데에서 확인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예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보고자 함입니다. 사실 이 자리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숱한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들이 불순종의 모습을 끊임없이 보였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긴 사건은 하나님께 대항하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불순종의 클라이막스를 보여주는 행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백성을 징계하시고 또 그 징계 가운데에서 회개하여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이제 다시 언약이 갱신된 가운데에서 이 백성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섰는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확인코자 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으로 이어져야 하고 그 헌신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같은 예들은 성경에 있고 또 성경의 예들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헌신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8쪽입니다. 창세기 22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불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이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약속하신 후사였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주시고서 곧바로 이 이삭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걸려야 했고 또 여러 어려움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과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의심 사이에서 많이 헤매게 됩니다. 그러다 섣부른 판단들도 하지요. 엘리에서를 상속자로 세우고자 하기도 했고 또 하가를 통해 얻은 이스마엘을 자신의 진정한 후계자로 세우고자 하는 시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약속한 후사는 이들이 아니다 이렇게 막으시고 결국 25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이 아들 이삭을 품에 안은 아브라함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 그렇겠지만 아브라함에게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라고 하면 바로 이 이삭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하는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는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을 한 이후에 이 사건은 제 마음에 참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었습니다. 나중에 내가 목사가 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바치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고민을 굉장히 오랫 기간 동안 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어린 아이의 마음속에도 이 일이 힘든 일이고 사실 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의 일인데 창세기 22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무엇을 확인하시려고 이 시험을 주셨을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 칼을 듭니다. 이 칼을 들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은 다른 아버지들보다 아들에 대한 사랑이 덜해서도 아니고 또 하나님에 대한 맹목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평생에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여러 의심의 정황들을 다 거쳐오면서 그가 비로소 확인했던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불가능한 가운데에서도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아브라함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명령을 주시지만 약속의 후사인 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어 내 품에 도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저없이 아들을 향하여 칼을 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신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은 아브라함의 헌신과 그 가운데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드러나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러한 헌신과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를 깎아내시고 다듬어 가시고 그리고 만들어 가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들도 저희들이 더 깊이 보게 됩니다. 이 이삭 번제 사건에서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보는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번제를 드리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 여전히 유효에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뿔이 걸려있는 순양을 보게 되었고 그 순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할 것을 명령하시지만 그 헌신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막을 제작할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 재료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 헌신하는 것을 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그 예물을 받으시고 나중에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성막이 완성되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너무나 충만하게 임함으로 인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큰 영광 가운데 세워주시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주시고 헌신케 하시고 또 그 일에 헌신한 자기 백성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조금 더 저희들이 들어가서 볼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누구의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인가 하나님의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하면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라고 하겠지만 그렇게 쉽게 가지 말고 조금 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저희들이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식을 맺는 가운데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을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노예로 살아야 하는 일들도 말씀을 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가혹한 삶을 살게 될 것도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나 다시금 그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오는 일들도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창세기 15장 14절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고 계시는데 그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장차 행하실 모든 일들을 낱낱이 알려주십니다. 내가 가서 바로와 그 애굽 백성들을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되돌려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여러 재앙을 반복하여도 그 마음을 바꾸지 않겠지만 마지막 재앙에 그들의 마음이 바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보시면 그 모세에게 들려주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성취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로부터 은금과 폐물과 구하는 대로 다 받아 가지고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는데 자기의 소유로 삼을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하루 살고 먹기가 어려운 자들에게 좋은 물건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조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애굽 백성에게서 좋은 것들을 강제로 빼앗은 것이 아니라 구합니다.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의 마음을 주장하시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들을 구하는 대로 내어주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금과 폐물과 좋은 의복들을 다 가지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자기가 노력하거나 자기가 애써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의 소유 중에서 기쁜 마음으로 원하여 드리라.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는 가운데 그것을 받으시고 자기 백성을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일들을 많이 하십니다. 너 것 네 것 가지고 일하자. 너 것 내놔라. 네 것 아니면 일 못한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됩니다. 지난번 설교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지혜와 또 총명과 지식을 더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시고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부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실력, 능력 아니면 후천적으로 얻게 된 특별한 기술, 어떤 비책이 있어서 따로 선별되어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실력을 더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 앞에 헌신된 순종으로 감당하였던 이 두 사람은 그들의 출신과 지파가 어떠했는지를 성경에 기록하여서 하나님 불러 사용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복된 생애였는가를 하나님이 증언해 주시고 계십니다. 참 신비한 일입니다. 세상에서는 상상하지도 못할 일입니다. 세상에서는 실력이 있어야, 능력이 있어야, 준비가 되어야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실력이 있어야, 능력이 있어야, 그리고 쓸모가 있어야 하나님이 불러 쓰시는 사람으로만 조건으로 삼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다 아니라고 하는 쓸모없는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3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봐라. 육체를 따라 부르지 아니하였다. 세상적 관점이나 세속적인 관점으로 너희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너희 가운데 지혜로운 자로 부름받은 자가 없고 능한 자로 부름받은 자가 없고 문벌 좋은 자가 부름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세우시고 너희를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어내셨는지를 분명하게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거기에는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묘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 순전한 그 고백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된다. 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쉬우면 어느 누구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어렵지요. 왜 어렵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부패한 본성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이루어내는 일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더 있어야지. 능력과 실력이 있는 사람이 쓸모가 있지. 더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리고 이러이러한 부족하고 모자란 조건 속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나 결실들이 맺어지기는 어렵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보고자 할 때에 저러다 망하는 것 아닌가. 저러다 최소한의 기회라도 놓치는 것이 아닌가. 결국 되돌릴 수 없는 자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불안과 의심과 공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또 성경의 증언들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하시는 사례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할 때에 그 목적지는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상업이 발달하고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전도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만큼 적합하고 유리한 도시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에베소가 아닌 마게도냐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라 명령 주시는 걸로 인정하고 순종하여 올라갑니다. 자, 하나님이 막으시고 새롭게 여시는 길로 사도 바울이 순종하여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증거될 때에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해 보이고 마땅해 보입니다. 그러나 2차 전도 여행 내내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반대와 핍박과 환란을 겪게 됩니다. 빌립보에서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데살로니카에서는 많은 불량배들이 사도 바울을 반대하여 목숨에 위협을 주어 도망가야 했고 또 베레아에서는 말씀을 잘 증거하고 분위기도 좋아서 어떤 결실을 볼까 기대했는데 데살로니카에서부터 쫓아 내려온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다시금 도망가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아덴에서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쫓겨나게 됩니다. 고린도에 와서도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그 수모를 이 사도 바울이 겪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그 당시에 바울의 심정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때에 사도 바울이 아니야, 내가 다시 정신을 차려야 돼. 내가 더 열심히, 내가 더 헌신된 마음으로, 내가 더 죽을 각오를 가지고 나가야지, 이렇게 해서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밤에 주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에 힘입어 회복된 사도 바울이 그 반대가 많은, 시련이 많은 그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가진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게 되는 것들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결국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결정을 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안 되는 일들을 붙잡고 내가 하기 위해 이런저런 방법, 안 되면 또 어떤 편법을 써서라도 되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헛된 애씀에 빠져 있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풀어내실 일들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어 다 맡길 것인가, 하나님의 가게 하시는 그 순종의 길을 묵묵히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결정을 해야 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성경 말씀이 증언하고 또 우리가 간혹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확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것들이 있습니다.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가 갈라져서 자신들이 구원 받게 된다는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40년 동안 정해진 날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 자신들의 생명이 보존된다는 것, 그리고 돌이 갈라져 그 가운데서 생수가 나와 자신들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함께하는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었다는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확인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진지한 고민을 해봐야 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복된 생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이 목표와 목적이 우리의 삶 속에 녹아 있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이 목표와 목적 토대 위에서 해석되어져야 하고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헌신과 순종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이루는 은혜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도 저희들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앞서 있었던 많은 믿음의 성도들은 수많은 고난과 시험을 겪었습니다.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교회가 무너지기도 하고 교회에서 흩어지는 그러한 경험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세상의 조롱과 멸시와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의 역사는 그것으로 망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여기에 진리와 생명과 영광을 담아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세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조금의 오차도 없이, 빈틈도 없이, 어그러짐도 없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이 사실을 돌아봄으로 인하여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 길이 우리에겐 진리의 길이며 하나님 앞에 헌신된 길이며 순종의 길이며 이 길을 나아갈 때에 우리의 생애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우리에게 받아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결실들을 맺도록 인도하신다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부르시고 명령을 주시고 그리고 하게 하시고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이 우리의 생애를 향하여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로서 우리의 생애에 찾아오셔서 저희를 불러세워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와 담대한 고백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겪는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며 또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변치 않고 이루시는 그 소망과 영광의 결실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 우리에게 허락된 자리를 비감과 비통함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감사함과 담대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복된 약속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확인시켜 주시는 소망의 결실이 있음을 알아 비록 힘들고 어려운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를 감내하며 또 감사하며 담대히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